제142장 유래 발견. 시간 1940년 11월 10일. 장소 상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상반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발견. 로마서 7장 21절에서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큰 발견으로 그의 많은 체험 중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세상 일에서 통계는 유용한 것입니다. 통계는 사람들에게 사실이 어디에 있는가, 진상이 어떠한가를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체험도 통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4년간의 체험 가운데 그는 매번 그가 선을 행하려 할 때마다 악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천만 번 선을 행하려 할 때 악이 함께 있었다면 이것이 바로 유리입니다. 어떤 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이 곧 유리됩니다. 바울은 그의 범주가 일시적인 것이나 우연한 것이나 조심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가 범죄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러하며 누차 이와 같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죄가 하나의 유림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발견입니다. 한 가지 기이한 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종 이 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유리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범죄는 결코 일종의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의 유리입니다. 죄가 하나의 유리라면 범한 죄의 모양이 조금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종류 역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몇 가지를 범하고 나는 이 몇 가지를 범하지만 그 숫자는 어쨌든 많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주된 죄가 몇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은 또한 각 사람에게서 범해지는 몇 가지 죄가 모두 전이란 것임을 말합니다. 나는 당신 자신에게 언제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몇 가지 특별한 죄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죄들이 자주 당신을 찾지만 당신이 어떻게 범해도 그 몇 가지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범주가 일종의 유림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주가 일종의 유리고 행위만이 아니므로 범죄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행위가 아니라 다른 하나의 유를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죄에 의해 넘어졌는데 곧 탐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말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만을 가리킬 뿐 아니라 또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일종의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탐심의 죄가 좀도둑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죄는 사람 안에 거하며 죄를 짓든 짓지 않든 모두가 마찬가지로 죄입니다. 마치 화를 밖으로 표현했든지 안 했든지 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다 화를 내는 것은 같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입을 열든지 열지 않든지 서 있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재주가 있을 때 교만하고 재주가 없을 때도 교만하며 자신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며 만약 교만하지 않을 때는 그 자신이 아니게 됩니다. 한 젊은 사람은 말이 극히 많은데 당신이 그를 만나기만 하면 할 말이 있든지 없든지 당신이 듣기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그는 언제나 말을 해야 하고 당신은 어쨌든 들어야 합니다. 어느 날 나는 그를 만났는데 그곳에는 다른 한 자매와 그녀의 남편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그가 또 말할 것이라고 여기고 들으려고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10분쯤 지난 후에야 그가 병이 나서 말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말이 많은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유리였고 그가 병이 나서 말할 힘이 없는 정도까지 쇠약해져야 그는 비로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가 일종의 연약함이라고만 알지만 죄가 하나의 유림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그러한 것이 유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교만해서 그가 어디에 앉아있든지 사람들은 교만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겸손한 말을 할 때에도 역시 교만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어쩌면 겸손한 말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겸손한 사람은 아니며 그의 겸손은 애써 힘을 들인 것입니다. 아마 이런 교만한 겸손, 이런 거짓 겸손은 교만보다 더 사람들을 참기 어렵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은 그의 인색함보다 더욱 보기 좋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그의 미움보다 더욱 보기 좋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겸손은 그의 교만보다 더욱 보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이 가장 든 것이고 그들의 사랑이 가장 든 것이고 그들의 겸손이 가장 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아주 쉽게 화를 냈었고 또한 아주 교만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이 화를 낼 줄 알며 또한 아주 교만함을 발견하고 힘을 다해서 이런 죄들을 처리하고 이런 죄들을 이기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내하는 것은 다만 시간 문제이며 성질을 오래 지속시킬 뿐이며 결코 근본적으로 성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율과 싸우려고 생각하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조건이 바로 죄가 하나의 유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만일 여전히 죄가 자질구레한 것이고 우연한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얻은 것은 죄가 하나의 유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환점은 25절에 있지 않고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은 마치 하나의 다리와 같고 다리의 양편에는 각각 한 단락의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역사를 간증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의지를 통해서 이기는 것은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21절은 7절부터 20절까지의 바울의 실패의 큰 총결이며 율의 대발견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깨달았노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내면적인 이해이며 생각의 이해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율은 밖에 십계명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21절 이후는 율이 영적이고 내면적인 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내산의 율법만을 알고 힘을 다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의 율입니다. 사람 자신은 그 율에 응답할 수 없는데 이건 역시 하나의 율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의 율을 줍니다. 의지를 사용하여 죄의 법에 대항할 수 없음. 죄의 통계는 한 번 한 번의 죄를 더해서 거기에 놓은 것으로 우리는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실패자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의지해서 죄가 하나의 유림을 아는 데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우연하고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청년 형제자매들이 만약 7장 21절에 깨달은 눈이가 없으면 영원히 7장 25절에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또 몇 년간 원을 맴돌아야 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이 하나를 뽑을 수 있지만 율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마치 큰 길에 신호등이 있는데 당신이 한 번의 빨간 등, 두 번의 빨간 등 혹은 여러 번의 빨간 등을 무시하고도 경찰이 모를 수 있지만 당신이 모든 빨간 등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언젠가 한 번은 경찰에게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빨간 등이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의 법이고 당신은 영원히 이 법에서 도망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연히 의지가 연약해진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서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은 죄가 하나의 율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율은 각 사람에게서 대단히 실제적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죄의 율을 이기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죄가 하나의 율임을 깨달았다면 이 율과 대항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대항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데 이는 율은 변할 수 없는 것이며 율은 계속해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은 영적인 진보의 기초입니다.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의지로 손을 사용하여 찬송가를 붙들 수 있지만 영원히 찬송가를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겁다고 느끼지 않지만 후에는 무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찬송가가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만유인력이 손에 작용하여 손이 피곤해진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자신을 의지해서 좋은 것을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조만간에 당신은 피곤하다고 느낄 것이고 조만간에 당신은 항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유인력과 싸운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선의 의지로 악의 유를 처리하는 건 역시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늘 당신의 피로는 당신이 아담 안에서는 패귀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길.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죄가 하나의 율이며 계속해서 그러한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바울과 같이 마음속으로부터 한숨을 쉬게 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은 자신 안의 작정과 발버둥 치는 데 달려있지 않고 외부에서 온 구주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율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일 뿐 아니라 더욱 죄가 없는 사람이시며 그분에게는 죄의 율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는 죄의 율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는 수소기구와 같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당신이 수소기구를 아래로 누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영원히 아래에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며 새 생명이며 새로운 율입니다. 이 율은 옛사람의 의지의 율을 이길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선물을 받았지만 아직 열어보지 않은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술된 거듭남이 그에게 가져오는 축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생명일 뿐 아니라 더욱 하나의 새로운 율입니다. 이 율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율입니다. 한 형제는 나는 의지를 사용해서 적게 화를 내고 적게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의지를 사용하는 데 달려 있지 않고 다른 하나의 율을 발견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손을 사용해서 찬송가를 붙드는 이유로 말한다면 당신이 찬송가를 어느 곳에 두든지 만유인력의 율은 계속해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손을 뗄 수가 없으며 당신은 반드시 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을 관리하여야 비교적 좋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일단 손을 떼면 마치 사람이 손을 떼자마자 물체에 대한 만유인력의 효력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죄를 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힘을 쓰거나 공력을 들여서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다른 하나의 율, 곧 생명의 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죄의 율을 발견하고 연후에 생명의 율을 발견합니다. 죄의 율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생명의 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가 하나의 율인 것을 모릅니다. 이 때문에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생명의 영의 율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율을 알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죄가 율임을 안 후에야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영의 율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주여, 우리는 예전에 죄가 자질구레한 일이며 하나하나의 죄라고 생각했었고 죄가 하나의 율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자질구레한 죄들이 하나의 율임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말이 비록 중복된 것이지만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길 구합니다.